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중국을 겨냥해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수년간 홍콩에 베풀어온 경제 통상 우대 조치를 종식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에 대한 경제 특혜와 민감한 기술의 수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자치 법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없애기 위한 중국의 조치에 기여하는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동을 내정 간섭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홍콩의 민주화 지지자들에게 성공적인 경선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에서 오는 9월 치러지는 입법회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홍콩 정부의 경고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인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입법회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미국은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홍콩에서는 지난 주말 민주적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가 치러졌으며 61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어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분쟁 해역을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관계자는 이날 이지스 구축함 레프 존슨함이 중국이 군사화를 강행하고 있는 스플래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레프 존슨함은 미국이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두 척과 함께 실시한 군사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실험되는 성명에서 일부 국가가 국제법상 권한을 넘어선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은 모두에게 보장된 바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정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17개 주정부, 워싱턴 DC는 정부의 새 규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은 이민세관 당국이 유학생 비자 발급 규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이민세관 당국은 미 국무부가 올해 가을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만 제공하는 미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핵심 당국자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젊은 층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잡한 장소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미국 대학들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남부와 서부 일부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시 급증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술집 등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모여있는 것을 봤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33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343만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미 전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5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등 한반도 관련 안건 4건이 제출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국제금융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적시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 조정관이 제재 위반 사례 대부분에 북한 외교관들이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 북부, 함경남북도 북부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22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상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하원에서는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등 한반도 관련 안건 4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상원에선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총 748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한반도 관련 안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원에선 마감일인 13일까지 총 710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4건이 한반도 관련 안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 결의,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 전략 마련에 북한과 이란을 포함시키는 조항입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미국의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SMA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레인 루리아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단 베이컨 의원이 공동 제출한 수정안은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 공약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초당적으로 담겼습니다. 또 미국은 오랜 군사관계 강화와 동맹국 파트너와의 강력한 방어 네트워크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 유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이슨 크로우 하원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에 요구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전략과 실행계획에 이란과 북한을 포함하고 국가정보국장을 담당 고위관리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밖에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부의 면허 발급 명단을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수정안으로 포함됐습니다. 매년 국방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을 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군사위 승인을 거쳐 의원들의 개별 수정안을 포함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고 이어 상하원 조정합의 후 또 한 번의 양원 표결을 거쳐 제정됩니다. 하원의 경우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세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국제금융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적시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4일 대북거래 위험성을 강조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지난달 24일 열린 화상 총회에서 국제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은 이번 총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제금융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다고 지목한 국가들의 명단을 금융기관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의보에서 북한과 이란 등 대응조치국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 성명을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회원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겁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총회에서 결정 갱신하는 결함 국가 명단에 근거해 매년 두세 차례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이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올해 두 번째입니다. 앞서 3월에 발령한 주의보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 내 북한 금융기관과 대리기관의 계좌 개설 금지 등 대북 거래 금지 사실을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켬입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이끌었던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이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VOA에 대북제재 위반 사례 대부분에 북한 외교관들이 연루됐다며 해외 공관들이 북한 정권의 생명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수장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패널 활동을 이끌었던 휴 그리피스 씨가 유엔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관리와 정책 이반가들, 주제별 전문가들에게 대북제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스위스의 무기조사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를 통해 최근 발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거래, 외교관과 공관을 활용한 제재 회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제재 회피 등 세 가지 사례를 집중 소개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대처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 위반은 대부분 북한 외교관이 어떤 단계에서든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치품, 재래식 무기, 핵과 탄도미사일 부품, 석탄 등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거래들의 공통 분모는 북한 외교관과 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From luxury goods, conventional weapons, nuclear related items, ballistic missile related items, coal, all this stuff which was prohibited trades being facilitated by North Korean diplomatic.
전 세계 북한 공관들이 정권의 생명선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 여권을 위험신호로 간주해 북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들이 입국할 경우 즉각 짐을 수색하고 해당 인물의 배경과 과거 이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서로 추방된 북한 외교관들의 명단과 수법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지도부의 승인 아래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CCSI의 엔리코 캐리시 이사도 14일 VOA에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회원국들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 one capacity constraint is information. So be informed about what purpose of the sanctions are and how to implement the sanctions measures.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제재를 집행할 행정적,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데 특히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제재의 목적과 이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민간 분야의 제재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캐리시 이사는 밝혔습니다. 캐리시 이사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자국의 노력을 보고하는 등 과거에 비해 각국의 이행 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대북제재 위반국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며 대북제재 이행은 조직적인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As time passes, so the power of the sanctions weakens to the extent that new front companies are created. And sanctioned individuals assume new identities.
유엔은 지난 몇 년간 제재 위반 명단에 북한 개인과 기관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제재의 효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북한이 새로운 위장 회사들을 설립하고 제재 대상 북한인들은 새로운 신분을 갖추고 외모를 바꿔 자유롭게 전 세계를 여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핵심 주역으로 알려진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영국의 독자 대북제재 명단과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규정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가 북한의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은 10일 공지를 통해 리병철이 발표일로부터 더 이상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2017년 10월 당시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지 약 33개월 만에 제재 해제를 한 겁니다. 재무부는 당시 제재의 근거로 리병철이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을 묻는 VOA 질의에 영국의 대북 제재 통합 명단과 유럽연합 대북 제재 규정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작년 7월 18일자로 리병철을 유럽연합 독자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유럽연합 규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 측도 작년 7월 리병철을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서 제외한 사실을 VOA에 확인했습니다. 2017년 10월 리병철 당시 제1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던 유럽연합은 약 21개월 만에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제재 명단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제재 대상 요건에 맞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이 관련 결정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난 뒤인 이번에 리병철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VOA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리병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리병철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 2인자 직책인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핵심 주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리병철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의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도 같은 달 리병철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관여한 핵심 관리로 알려졌다며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탄두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 핵심 간부들의 숙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참모들의 재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4일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화를 이미 실현했으며 탄도미사일의 탑재에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의 탄도미사일 탑재에 필요한 소형화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미국과 옛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모두 1960년대에 기술력을 획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력이 성숙했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는 이미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 ER과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극성, 북극성 2형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한 운반 수단의 기술 획득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탄도미사일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사거리 연장 시도, 포화 공격 등을 위해 필요한 정확성과 연속 사격 능력, 운용 능력 향상, 그리고 발사 징후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은닉성과 즉시성을 높여 기습 능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처음 선보인 KN-23과 KN-24와 KN-25 등 세 가지 무기를 모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체 연료 기반이고 일부는 저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 비행이 가능해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이동형 차량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의 개조 가능성 외에 자체 생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화학 무기 역량에 대해서는 사린, VX, 탄저균, 패스 등 다량의 생물 무기를 보유했고 일정의 자체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에 탑재할 역량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내부 동향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력 기반 강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빈번한 처형과 강등, 해임 등에 따른 위축 효과 때문에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다른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동에 뛰어들 가능성을 포함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방위백서는 주장했습니다. 또 빈부 격차 확대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으로 사회 통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책으로 시행한 국경 통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미한연합훈련 실시를 이유로 핵과 탄도미사일 중단 공약을 지킬 근거가 사라졌다고 발언하는 등 현 시점에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폐기 등의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에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Like 5 or 10, probably almost all of them would be targeted on South Korea.
베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한 부분은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에 대한 위협이 목표임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미중 갈등이 체제와 이념을 둘러싼 신냉전 구도로 번질 것으로 보고 중국 편들기 노골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북한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기사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모독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모든 것을 중국 공산당과 연계시켜 무작정 헐뜯는다며 그 예로 중국 언론은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 공산당이 초래한 위기, 중국의 5세대 통신업체는 중국 공산당의 도구라는 식으로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병적 시각으로 대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체질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홍콩 국가보안법 논란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폼페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이라고 발언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자 연일 중국 편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 차원에서도 지난달 리선권 외무상이 리진권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 국제부 대변인은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한 폼페오 장관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지난달 4일 담화를 내고 맹비난했습니다. 당 국제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폼페오가 다음 세기를 자유민주주의를 본보기로 하는 서방의 세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놨다며 당이 영도하는 북한 사회주의도 어찌해보겠다는 개나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중 갈등이 단순한 경제 또는 군사 현안에 그친 게 아니라 이념 간 진영 대결, 즉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고 중국과의 사회주의 연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의회에 낸 대중전략보고서에서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약탈적 경제정책과 군사 확장, 허위 선전과 인권 침해를 규탄해 사실상 중국과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낳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내 외교 안보 라인과 노동당 국제부장 등이 강경파로 바뀌었고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도 미중 간 신냉전체제로 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미북 대화 주요 의제의 틀을 비핵화 조치 대 제재 완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돼 미북 협상 재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언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해제하라는 것은 일부 중국의 입김, 중국의 태도를 상당히 녹여낸 그러한 프레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같은 거는 중국이 계속 원해왔던 거니까 그럼 이제 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해 주면서 원했던 그러한 경제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해결하려는 그러한 대외정책 구도로 바뀌었다고 봐야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한이 신냉전 질서를 전제로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형식상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실장은 미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김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내비친 상황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북미 협상에 대한 여지를 갖고 있고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놓고 당 국제부 수준의 담화를 낼 경우에는 상당 부분 북미 협상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위를 상당 부분 낮춰서 원칙적인 중국 지지와 함께 간접적인 미국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미국 측으로부터 파격적인 협상 조건을 기다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미 의회가 초당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 밀착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 간 반중국 연대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일부 사안에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1일 백악관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국방과 경제, 외교 등 범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제시하며 대중국 견제에 역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지목했고 미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닷 네트워크는 역내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모범적 연대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지난달 2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0 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are encouraging the ROK to join the Blue Dot Network.
미국은 한국의 블루닷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의 세부 내용을 발전시키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공급망과 경제적 협력 연대를 구축하는 구상입니다. EPN의 일환으로 알려진 블루단 네트워크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구상 모두 세부적인 내용을 현재 수립하는 단계지만 미국 중심의 반중국 경제 연대 구축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코로나 극복을 고리로 동맹국 등의 이 같은 방식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며 역내 국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our friends in Australia, India,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Vietnam to share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as we begin to move the global economy forward.
미국은 호주와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과 세계 경제 네트워크 형성 등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에서 EPN 구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케이스 크라크 차관은 지난달 말 회견에서 한국 측과 EPN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방안 중에 관련 현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EPN 등의 참여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구상에 동참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처 간 관련 현안 조율을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동맹국에 중국 통신 제조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배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을 도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찌감치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이 화웨이 배제 방침을 밝혔고 SK와 KT 등 일부 한국 업체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14일 올 연말부터 영국 업체들이 화웨이의 관련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o to be clear, from the end of this year, telecoms operators must not buy any 5G equipment from Huawei.
중국은 최근 홍콩 보안법 제정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제재 방침에 대해서도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홍콩 문제 등 최근 미중 갈등 현안과 관련해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운 점을 강조하며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성명에서 미국은 백선엽 장군의 죽음에 대해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으로서 한국전쟁 중 조국에 대한 그의 봉사는 오늘날까지 미국과 한국 모두 계속 지키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백 장군은 외교관과 정치인으로 일하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 매우 탁월하게 봉사했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함께 치렀던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는 그의 봉사에 가장 깊은 애도와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12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백 장군 타계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NSC는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백선엽 장군과 모든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우리는 99세를 일기로 타계한 백선엽 장군을 애도하며 그가 남긴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등도 직접 백 장군의 빈소를 찾고 성명을 발표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백 장군은 지난 10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2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6.25 한국전쟁 당시 1사단장과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등을 역임하며 전공을 세웠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6.25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식이 오늘 한국 국립묘지인 대전 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백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15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서욱 한국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영결식엔 유가족과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 김효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도 자리했습니다. 군악대의 비장한 연주와 함께 육군 의장대원과 미군이 위패와 영정,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태극 무공훈장과 미국 은성 무공훈장, 태극기로 감싼 백장군 관을 들고 영결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A soldier's soldier, and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our Ironclad Alliance that was forged.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추도사에서 고인을 철통같은 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으로 평가하며 한국전쟁 지상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고 한국군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와 함께 유엔군 사령부와 미한 연합사령부, 주한 미군 사령부를 대표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역대 연합 사령관들도 추모 영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은 고인이 미한 동맹을 지원하고 장병들을 사랑하는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며 백선엽 대장의 전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제임스 셔먼, 빈센트 브룩스 등 다른 전임 사령관들도 잇따라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장위 위원장인 서총장은 조사에서 작년 5월 장군님을 예방했을 때 더 강한 육군을 만들어달라시던 그 말씀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다며 장군님이 사랑하는 전우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추도사에서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었던 고인의 공로를 상기하며 당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사단은 고인이 6.25 전쟁 당시 이끈 부대입니다. 백장군 장남인 백남혁 씨는 아버지가 모든 전우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저 하늘에서 모든 전우들과 만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인 노인숙 여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들의 헌화와 분향이 끝난 뒤 영구차는 봉송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장식이 열리는 대전 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전 현충원 장군 이묘역에서 열린 안장식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안장식에서 경북 다부동 전투 참전 용사와 장병 등이 백장군 묘에 허토했습니다. 허토용 흙은 고인이 생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에서 퍼온 겁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착용한 고인은 유족의 눈물 속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100세 일기로 별세한 백장군은 불과 33살 나이에 1953년 1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 한국군 역사상 최초의 사성장군이자 6.25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에서 2년 남짓 복무한 이력 때문에 한국 내에선 백장군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안장식 현장에선 찬반 민간단체들이 대치해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와 안보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수교 이후 171배 증가했고 안보 협력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북한 모두 미국과 전쟁을 치른 적대 관계였지만 현실은 너무 대조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웅웬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친서 교환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도자가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인적교류 확대,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과 투자 보장, 군사 협력을 통한 전략적 협력을 증대키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도 9일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교역 등 경제 발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매우 심각한 도전에 맞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두 나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어 장관은 앞서 수교 25주년을 맞아 발표한 동영상에서 미국과 베트남의 수교는 전쟁의 어두운 유산을 마주하며 시작된 역사적 행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We began our work to overcome the devastation of the war in the 1980s when we worked together to repatriate the remains of American soldiers in Vietnam.
두 나라는 1980년대 베트남 내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협력하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극복하기 위한 일을 시작했고 이런 협력은 더 나은 관계와 1995년에 공식적인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베트남은 전쟁의 상흔을 뒤로한 채 수교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수교 당시 4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두 나라의 교역액은 지난해 774억 달러를 돌파해 무려 171배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수교를 기폭제로 199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에 가입했고 2000년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는 한편 2006년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베트남의 비약적인 경제 부흥에 기여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1990년대 초 60%에 달했던 베트남의 빈곤 인구가 현재는 10% 이하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적교류 역시 급증해 지난해 기준으로 3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베트남군의 군사협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과거 우리는 전쟁터의 적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안보 관계는 모두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past, we were opponents on the battlefield. But today, our security relationship is all about cooperation.
트럼프 행정부에서 칼 빈슨 호가 미 항공모함으로는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다낭에 기항했으며 3년 전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전면 해제 이후 두 나라 군대가 안보 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발전은 국가 경제가 바닥을 친 절박한 상황에서 이념과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베트남 지도부의 도의모의, 즉 쇄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베트남 수뇌부가 과거의 실패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과 공방을 벌이고 당이 실수와 능력 부족을 인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천명했던 도의모의는 베트남의 옛 빈곤과 오늘의 번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제 번영을 위해 역사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는 동영상을 전달하며 북한도 경제 발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후퇴하는 것, 아니면 다른 하나는 전진하는 것. 새로운 세계가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정, 신뢰, 선의가 있는 곳, 그 세계에 합류하십시오.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곳, 전 세계의 투자, 그곳은 의학적 난관의 돌파, 풍성한 자원, 혁신적 기술, 새로운 발견이 있는 곳.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웅우엔 부총 베트남 주석을 만나 거듭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 발전을 언급하며 비핵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you've done in a short time, he can do it in a very, very rapid time, make North Korea into a great economic power.
베트남이 단기간에 이룬 성과를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빠른 시간에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고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개혁 개방 대신 정면 돌파전을 선포한 채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은 13일 북한 주민의 절반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과 북한 모두 끔찍한 전쟁을 치르며 미국과 적대 관계였지만 두 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대조적이라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결핵 치료제가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지난 1월 말 단행한 국경 봉쇄 조치가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에도 전염병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경과 영공, 영해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섰던 구호단체들은 언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특히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의 다니엘 워츠 국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경 봉쇄로 북한의 결핵 치료제를 반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에 있던 기존의 결핵 치료제가 바닥나기 시작할 시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던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1년 6개월 만에 대북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올해 7월이면 북한 내 결핵 치료제가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치 국장은 글로벌 펀드의 지원 재개로 결핵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펀드 지원금으로 구입한 결핵 치료제가 올해 봄에 북한에 반입됐어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 북중 국경이 폐쇄되면서 아직도 약품 대부분이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치 국장은 이런 상황은 북한의 결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재내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워치 국장은 우려했습니다. 결핵 치료제 내성이 있는 다재내성 결핵은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 과정이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일반 치료보다 비용도 100배 정도 더 듭니다. 지난 2018년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 지원을 전격 중단했던 글로벌 펀드는 북한의 결핵 치료제 부족 위기에 대한 지원단체들의 우려 속에 지난 2월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4,174만 달러의 지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 결핵 환자 수는 1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치료를 하는데 6개월의 공백이 생기면 이 중 절반 이상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 넘게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 활동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13일 VOA에 결핵 치료제 14,000세트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두 달 넘게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마다 평균 두 차례 평양과 개성, 해주 지역 내 20여 개 진료소에서 600명 정도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소 보수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WHO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19년 연례 결핵 보고서를 보면 2018년 북한에서 결핵으로 숨진 주민의 수는 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80명이 사망하는 수준으로 세계 평균 20명보다 4배나 높습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 수와 다재내성 결핵 환자 규모는 전 세계 20위 안에 들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가 2020년 북한 자유장학생 12명을 선정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장학 프로그램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북한 자유장학생으로 선정된 에블린 정 씨는 현재 시카고에 있는 아예 미용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미용을 통해 자신감을 얻도록 돕는 게 목표라는 정 씨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정 씨는 6년 전이었던 2014년 추운 겨울 어머니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북한의 국경을 경비하는 군인 한 명에게 뇌물을 주고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cold winter of year 2014 when my mother and I decided to leave both Korea.
중국으로 넘어온 이후 어머니가 구해놓은 아파트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정 씨에게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My mother recommended that I go to the United States to start a new life. I had chosen to stay with my mom.
어머니와 함께 있을지 아니면 홀로 미국에 가서 자유의 삶을 추구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 씨는 미국에서의 삶이 혼자서 외롭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알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설립한 부시 센터 산하 정책연구소는 올해 정 씨를 비롯해 12명의 탈북민을 선정해 총 4만 $900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장학생 12명은 모두 학부 대학생으로 재학 중이거나 학부 대학생으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로 각각 최소 $1,000에서 최고 $7,500에 달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장학생 중엔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외교관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니 리 씨와 의료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 4명도 포함됐습니다. 그중 시카고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생물학을 전공해 의과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데비 김 씨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북한 자유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올해도 다시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장학 프로그램은 2017년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고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북한에서 태어나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난민지위 보유자 모두 해당됩니다. 또 장학금 지원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거나 꾸준한 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데비 김 씨의 경우처럼 다시 선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지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크기에 전반적으로 장학금을 늘렸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a lot of these students are under even more economic pressure because of just the pandemic and the state of the economy.
지난해 수여된 장학금 총액이 2만 7천 달러 가량이었는데 이를 4만 900 달러로 늘렸다는 겁니다.
We're also looking for people who have a desire to give back to the North Korean diaspora.
로이드 국장은 장학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학생이 지금까지 보여온 활동도 보지만 탈북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센터는 북한 자유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까지 지난 4년간 25명의 탈북민에게 총 11만 8,5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엔 부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조셉 김 씨와 미국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신혜 씨 등이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탈북민 출신 대북 활동가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미국 언론에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전단과 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독재자의 동생과 동의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아 대표는 13일 우리는 북한에 음식과 정보를 보내고 있다. 왜 서울은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한국을 위협한 지 몇 시간 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더 나아가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기소를 압박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아 대표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일은 비폭력적이고 교육적이며 북한 당국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달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맞서는 활동가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의 예산을 92% 삭감했고 2018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을 보내 고위 외교관 출신 탈북자 태용호 씨의 연설을 방해했으며 북한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세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인권활동가와 탈북자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앞서 박상학 대표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팔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김 씨 일가에 대한 진실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진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의 기고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번 주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큰샘에 대해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영리 법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공개적 모금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 원정에 나선 유럽의 십자군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11세기 중엽 이슬람교를 믿던 셀주크 투르크족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096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8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에는 전쟁에 나선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799년 7월 15일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로제타 스톤이 나일강변의 로제타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원정대가 로제타에서 요새를 파던 중 검은 현무암 석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판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아랍어 그리고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되지 않았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석판의 해독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였던 샹폴리옹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샹폴리옹은 오랜 연구 끝에 1822년 마침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1799년 7월 15일 발견된 이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5000년의 신비를 푼 열쇠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Mar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anhan Kolche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